저는 창립 기념일 같은 걸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어떨 때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이 됐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쳤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마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우리 교회 사랑침례교회 철학과 문화라고 하는 이런 그 영상을 이제 보셔도 이 거룩함이 사랑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요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성도님들이 있고, 또 기존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들은 지가 오래돼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반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두 주 전인가 제가 부산 제1성소침례교회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 제1성소침례교회도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고 있기에,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마찬가지로 제가 몇 번 내려가지 않지만 내려간 그 기간에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 역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제 듣는데, 이런 제목의 이제 설교, 영어로는 홀리니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룩함에 대한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떴어요. 제가 주로 존 메가더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제목이 A Call to Holiness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번역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3분짜리 설교인데 14만 6천 명 그 뷰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온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2월 9일에 이 영상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7년 전쯤에 올라온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그 영상을 다시 이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영상이 2001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운영하는 리거니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리거니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열려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는데, 그 리거니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에 나왔던 그런 여러 영상들 이런 걸 다 해서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구독자 수가 거의 30만 명이 됩니다. 그 리거니어라고 하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이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 채널로 30만 정도의 그 구독자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그래서 200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메가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건데, 이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해서 지금부터 7년 전쯤에 유튜브에 올렸고, 한 15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은 메가돈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뭐 우스갯소리를 한다든지 웃는 모습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늘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는 아주 시작부터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이제 들을 때는 아마 이게 컨퍼런스에서 한 건 몰랐고,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 무슨 거룩함과 관련이 된 이런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육설교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진지하게 무겁게 위험 있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들었던 그 메가도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설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왜 그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으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산다.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같이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형상에 끝까지 다다른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아마 이 땅에서의 최고의 목표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 이 설교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으면 정말 마음속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욕망이 이제 생기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메가더 목사님은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투명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가, 아니면 왜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이 무엇이고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이와 같은 설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이 메가더 목사님의 이 설교 전체를 다 녹음 파일로 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캡션, 이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그 전체를 다 텍스트 파일로 받아갖고 거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신 설교예요. 오늘 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며 지금 이 시간 아주 커다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해야 될 이 주제가 아주 무거운 주제라 심지어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저런 형태의 말씀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 육신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서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저지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피해야 된다.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 갓난아기처럼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불렀단 말에 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A Call to Holiness. 그렇죠? 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 항상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이제 성도들이 이런저런 그 거룩함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거 저는 메가도가 아니고 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전히 거룩함의 전쟁에서 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고, 메가도 이야기야,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이제 복도를 지나가거나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다가와서 짧게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큰 죄에 빠져서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매님이 이야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무언가 목사님을 감독하거나 목사님을 이렇게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주변에는 목사님이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목사님을 바라다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는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 직원들도 있고 제 주변에는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니까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이분들에게 거의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이제 퇴근할 때까지 거의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투명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투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에 모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이 제게 브레이크를 걸 것이고, 저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류고, 두 번째, 제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제게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명은 결혼해서 배우자도 있고 또 아들, 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제게 무지막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기대감. 얼마 전에 시카고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도덕적인 죄나 어떤 윤리적인 커다란 실수로 인해 여러 사람의 삶을 망치지 않게 하려고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비도덕적인 그런 일, 뭐 간음을 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일로 망가지면 우리 자식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아버지가 같이 살 수 없지만 시카고에서 전화한 겁니다.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제대로 사셔야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냐. 메가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게는 11명의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아버지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이 아이들이 올 때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나의 추악한 그런 모습을 차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비도덕적인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일로 쓰러지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의 예수님을 갖는 믿음 자체가 깨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것과 같은 눈을 볼 때 제가 도저히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는 제 아내 패트리샤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실망을 안기는 그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살아왔던 제 아내가 어쩌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크면 남편이라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해서 실망이 크면 아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룩한 삶 사는 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메가도 목사님 그 설교를 지금까지 이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의 눈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손자, 손녀들,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 그렇죠? 교회 스태프들 다 나를 이렇게 바라다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제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실제로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의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말씀 강해는 맨 뒤로 좀 미루고 앞부분에 양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건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가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생활할 때 단순함, 이게 뭐 머리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내가 대답하며 살았고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특별히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밝힐 수 있는 나의 기쁨이고 내 양심이 증언한 바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설교의 뒷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전쟁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이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외부의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교도들 16세기,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여러 명의 이제 청교도가 있는데 그 청교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양심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라고 청교도 오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즉 거룩함 삶,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핵심은 우리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로서 저의 임무는 여러분에게 양심에 대해 또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삶에서 실패하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떻게 부서진 양심을 고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인간이 만든 그런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 인쇄가 된 그런 책이 존 번연이라고 한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언제 사람이냐? 1630년, 40년 킹제임 성경이 만들어진 그 당시에 영국 땅에 살고 있던 비국교도, 영국에는 헨리 8세라고 한 사람이 이 국교를 만들었어요. 영국의 국교. 그래서 이 국교 외에 다른 건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비국교도가 돼서 양심의 그와 같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는 그런 거 선포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싫어하니까 그 사람을 고발해서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존 번연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년간 감옥생활을 할 때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내가 그런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12년 기간 중에 어느 때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이 문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국교회는 본인들이 정해놓은 것과 같은 규정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그 어떤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 존 번연이라고 한 사람이 이 침례교 목사로서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번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옥에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번연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 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연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게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양심을 버리고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아버지로서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런 걸 번연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12년간 옥살이를 할 때 그의 가슴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밖으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 대신에 양심을 택했어요. 그 양심을 택한 결과 많은 희생을 12년 동안 이제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123페이지에서 번연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가족을 버려두고 옥에 갇혀 생활하는 일은 내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내게도 힘든 일이지만 내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믿음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어떠냐, 가족도 돌봐야 되고 특히 저 안 못 보는 저 딸도 너가 돌봐야 되지 않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죽을 때까지 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이와 같은 고통을 맛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투명한 양심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부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부가 강해서 내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양심이 무엇인가,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양심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실화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럽의 아비앙카 항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제트 비행기 하나가 보잉 707인데 유럽에서 비행하다가 스페인에서 산하고 충돌해갖고 정면으로 충돌해갖고 그래서 완전히 다 기차가 산산조각이 나고 순식간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1984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엄청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이제 수색대를 보내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비행기가 산 쪽으로 막 날아가니까 컴퓨터가 그걸 알아차리고 오는 기장에게 기수를 드시오 하고 비행기 앞머리를 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기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보 그 스위치를 끄는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그 안에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그 경보를 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졌잖아요. 조용해지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안 와서 비행기는 산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고 충돌하는 그 즉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메가도 목사님 이야기하는 초점이 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양심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소리를 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충돌해서 멸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도 시끄러워.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자꾸 죽이기 때문에 양심이 보내는 그런 정보를 자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그와 같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경보 시스템, 위험하다, 기술을 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경보 시스템은 레이더를 통해서 현실을 이제 직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경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레이더는 이제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앞에 산이 있다는 게 레이더에 이제 뜨니까 현실이 뭐냐, 이대로 가면 산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레이더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올바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술을 틀어야 된다고 경고 목소리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근데 기장이 시끄럽다고 경보 시스템을 꺼버리니까 잠시 후에 산하고 정면 충돌해서 모두가 즉사하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발생하게 됐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물을 주노니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 믿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파선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산하고 정면 충돌해서 그래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후메네어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속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봐서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예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선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일,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양심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돌하는 그런 코스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그것을 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보 시스템이에요. 기술을 들어라 경보 시스템이 비행기에 뜨듯이 그래서 우리가 충돌하려고 할 때 인생에서 망가지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는 것 같은 시스템이 양심이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뭐하고 똑같냐? 아픔하고 똑같다는 아픔. 여러분 이렇게 촛불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여기 갖다 손을 대면 뜨겁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놀래서 뒤로 움찔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픔을 싫어해. 뜨거운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픔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진통은 우리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그런 선물입니다. 자,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과거에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나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눈이 가려워요. 그럼 눈을 비비잖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디 눈동자를 다 후벼낼 정도로 눈을 이렇게 비벼도 그게 아프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눈이 빠져나오고 긁다가 그렇죠. 몸이 다 상하게 되고 염증이 생겨. 그걸 모르니까 아프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돼요? 결국 감염이 돼서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그 아픔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거를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경고 시스템이고 양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비해 주신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양심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건 참 잘한 일이다. 양심이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니까. 근데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양심은 영혼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심이 가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 싸움을 하는데 양심은 홀로 싸움을 한다는 거, 홀로. 양심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양심은 이 영적 전쟁에서 진실 아니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 진실과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파워에 힘입어갖고 우리 내부에서 홀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도 양심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양심이 우리 내부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영이, 그렇죠?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내부의 일을 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성화의 삶을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심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과 함께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 참 메가더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삶을 다른 식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깥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깥을 바꾸는 게 성화가 아니다. 이렇게 바깥만 바꾸면 뭐가 되냐?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깥만 바꿔요. 이 형태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으면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선자가 되는 걸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란 이런 사회, 저 같으면 한국이란 이런 사회,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 목사와 성도들 왜 지금도 이 시간에 이렇게 죄의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냐.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의 영혼 경보 시스템이고,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다 양심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 한 사람당 하나씩 붙여주신 이와 같은 그 기구가 양심이다. 자,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 하면 사람의 도덕적 해이와 도덕적 타락을 감지하는 영혼의 센서예요. 여러분 센서 아시죠? 뭘 대면은 삑삑 소리를 내는 게 이게 센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영혼의 센서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공부를 많이 한, 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란 이런 훌륭한 그런 지식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 재벌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살는 우리가 보통 뭐 식인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인간의 구성 요소 중 하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하나씩 있습니다. 힌두교도에게도 있고 불교도에게도 있고 카톨릭교도에게도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심에 따라 최선의 삶을 다 살고 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아니면 아마존 밀림에 이 야만인들조차도 어떻게 내가 최대한 양심 바르게 내 양심에 따라 살고 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양심과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최상의 윤리적 법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윤리적 기준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요만큼. 그러면 그 양심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이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윤리적인 법이 이렇게 차원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양심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정보가 이만큼 높은 정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양심도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심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아니다, 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결정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산에 직접 지금 와서 충돌하려고 할 때 양심이 어떻게 해요? 기술을 틀어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데 아까 그 기장처럼 시끄러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산하고 가서 직접 충돌하고 산산조각 나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양심과의 그 전쟁, 양심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러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 양심은 그럼 뜻이 뭐냐? 양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자기의 영혼을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면 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양심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기능이 없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con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이란 말은 consc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con은 함께 이런 얘기고 science는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 아는 지식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를 바라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동기와 그 다음에 의도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있는 그대로, 그렇죠?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이 일이 바로 양심이 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다 평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평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진 생각, 의도, 목적, 감정 이런 모든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고 투명하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하는 거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바른 정보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동성애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정보가 계속 입력이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가서도 동성애를 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죄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그런 정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입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올바른 정보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를 하지 않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용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올바른 정보가 이 양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행기 같으면은, 그렇죠? 비행기 외부에 뭐가 있어요? 레이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이더가 산이 있구나 이렇게 감지를 하고는 어떻게 돼요? 바른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그 바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 안에 경보 시스템이 기술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라 하고 경보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도 바른 정보가 입력이 되어야만 그래야 사람에게 올바른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정보가 들어와야만 올바르게 경보를 발휘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무엇이 바른 정보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바른 정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만이 어디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이 아니고 들어오는 빛을 투과시키는 채광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채광창,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빛을 통과시키는 채광창에 불과하다. 빛의 원천이 아니고 빛이 들어가서 통과하는 채광창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들어와야 양심이 바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이 유용하게 그렇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바른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것에 의해서 양심의 유용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양심이 어떻게 바르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경우,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을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인생이 충돌에 빠질 이와 같은 그 위험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양심이 기술을 틀어라. 그렇죠? 기술을 틀어라고 해요. 산하고 충돌하니까 어떻게 기술을 들고 이걸 피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경고를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 바세바를 보는 그 순간에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것 같은 죄를 짓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다시 말해 올바른 것 같은 정보가 양심으로 입력이 돼야 그 사람의 삶이 안전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습니다. 내 마음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줘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정보가 양심으로 유입이 될 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대로 된 게 입력이 안 되면 그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의 그 수준은 하나님 말씀의 수준 저 위에 있는 거고, 그렇죠? 저 위에 있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그와 같은 이 요구 조건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어떻게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의 도덕적 이 수준 요것뿐이 안 되는 요거 갖고 하면은 사람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가져다 준 레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레이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레이더냐? 완전한 레이더라는 거야. 우리 앞에 산이 있는지 빌딩이 있는지, 그렇죠, 가다가 무슨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그런 레이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면 그러면 자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막 노력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올바른 정보가 입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걸 내 마음속에 숨기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양심이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 시대의 문제가 뭐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심리학을 도입하고 오락을 도입하고 락앤롤 뮤직을 도입하고 이야기를 도입하고 드라마를 도입하고 그렇죠? 어떤 경영 정책을 도입하고 번영 복음을 도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가 돼서 일주일에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이 하나님의 올바른 정보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15분, 20분 동안 그것도 세상에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올바른 정보를 입력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올바른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 뭐 더러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카운셀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상담자를 또 모셔오는 거예요. 상담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스스로 교회 나름대로 무슨 자구책, 뭐 이런 걸 이제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회복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걸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메가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암 환자에게 데일밴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암 환자에게 데일밴드를 붙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무슨 치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더럽고 추한 그런 성도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게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전략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달콤한 이야기, 성공 이야기, 그렇죠? 뭐 로켓펠러가 어떻다, 콜게이트가 어떻다, 어떻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 번영 이야기 이런 책들이 교회 서점을 통해서 버젓이 뭐 이렇게 밖으로 많이 출간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죄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메가노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목사가 성도들이랑 마음대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다. 두 가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성경 대신에 다른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서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딴 얘기. 세상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들은 거의 백발백중 어떻게 돼? 더러운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성도들이 된다. 양심이 뒤틀려서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전체가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의 도덕 수준이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 세상의 상태예요. 학교 교육을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동성애는 좋다고 가르치잖아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성이 수십 개라고 가르치잖아요. 결혼 전에든 결혼 후에든 마음대로 섹스해도 좋다고 하는 프리섹스를 가르치잖아요. 낙태해도 좋다고 해서 거의 다 태어날 때가 된 애기까지 죽여도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 뭐예요? 하나의 윤리적인 것 같은 기준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와 같은 체제가 좋은 곳으로 선전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사회주의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집중적으로 입력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좋은 존재다. 성선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양심 속에 집어넣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다. 나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상대적인 것 같은 진리를 주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현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왜곡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성이 수십 가지다. 남자 여자 말고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 이거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얘가 스무 살 되면 그때 가서 성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넘쳐나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되고 있으니 남자가 버젓이 어떻게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겠다 그러고 그렇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겠다. 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렇죠? 나이가 50세인데 그렇죠. 내가 취직을 하려니까 난 35살로 그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난 35살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온 사회가 왜곡이 된 이런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단 걸 쓴 거라 그러고 쓴 걸 단 거라고 하는 이런 세대가 이사야가 살던 그런 세대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메가더 목사님이 살고 있는 미국이 바로 그런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양심은 늘 같이 간다는 거. 양심이 올바르면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양심이 뒤틀리면 뒤틀린 생각이 나온다.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생각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행동이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양심을 망가뜨릴 수 있냐? 두 번째, 첫 번째는 올바른 정보 입력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비행기가 충돌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경보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기술을 들어 올려 하고 이렇게 경보 시스템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경보 시스템 스위치를 꺼버렸잖아요. 기장이.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소리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꾸 죽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죽인다. 완전히 죽일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높은 그런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예민하게 하고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민감한 것 같은 양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죽이기 시작해요. 안 된다 할 때마다 왜 안 되나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양심이 주는 그런 경고의 소리를 죽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일을 이렇게 보는데도 뭐가 달라요? 민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감도가. 그렇죠? 민감도가 왜 달라지냐? 양심의 소리를 많이 끄는 사람이 있고 양심의 소리를 거의 끄지 않고 그대로 듣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의 삶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겠어요?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바른 정보를 가지고 양심이 소리를 낼 때 알았습니다 하고 가능한 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러한 양심, 그래서 양심이 나중에 너무나 많이 이걸 자꾸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럼 어떻게 화인을 맞는다. 그래서 화인, 여러분 이 심장 이런데 이 화인을 갖다 이렇게 대면 어떻게 여기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타잖아요. 이게 타면 어떻게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도 이 화인의 양심을, 이 화인이 양심을 이렇게 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그런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끄러운 일을 하면 죄의식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려라. 양심이 되는 소리를 끄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수치스럽게, 뭐 동성애다, 뭐다 이런 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 너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자기 존중이 결핍이 돼서 이게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사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시끄럽다 하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온 사회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상태가 어떠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일단 구원 받을 때 악한 양심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더러워진 그런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양심이 청소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교회에 와서 또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보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그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묵살하기 시작하면 그럼 처음에 이렇게 민감했는데 묵살하고 목소리가 하니까 민감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이와 같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바울이 이게 내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가? 고린도 후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렇죠? 이 교회가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 가장 바울의 뭐랄까 진솔한 감정이 들어있고 말 그대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그 감정이 이렇게 배어있는 이와 같은 서신이 고린도 후서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죠? 바울을 극도로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안에 그와 같은 감정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수용을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바울과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걸 다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가르쳐서 자기들이 그들을 그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니까 바울을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 신뢰성을 깨뜨려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바울이 지금까지 커다란 고난을 당하지 않았냐?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17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7절에 그 사람 바울은 예하고는 아니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일구이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추천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바울 보고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거 했다고 하는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추천서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숨어서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권모 술수를 부리는 자다. 그러면서 여기 메가더 같은 경우 이렇게 돈과 여자를 밝히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이 즉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멸시의 대상이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자다. 말도 형편없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고린도후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모든 걸 동원해서 나를 변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무슨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변호해야 되냐?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하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변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반응이 어땠냐? 그래, 내가 추천서 보내주마.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편지 써서 추천서 보내달라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강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그마치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건 뭐냐? 1장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권모술수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다 했으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악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한 너희를 향해선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정이 그렇죠. 세 단계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인간의 법정 우리 보통 세 가지가 있다 얘기 대법원까지. 근데 이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인간의 법정 중 최고의 법정이 뭐냐? 양심의 법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정.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내부에 있는 양심이 증언을 한다. 나는 세상에서 생활할 때 잔머리 굴리지 않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예면예 아니오면 아니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일을 했고 육체의 지혜로 이 세상 사람들의 권모술수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더욱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 거룩함의 전쟁에서 양심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투명한 양심. 투명한 양심. 그래서 이 바울과 관련돼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4장 16절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 소망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힘쓰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양심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 문자 보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상하게 동일한 죄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럼 내가 올바른 정보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든 내 안에 올바른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에서 깨끗하게 된 그런 양심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을. 사람마다 다 양심의 민감도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민감도를 높여야 돼요.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특히 독립교회, 올바른 교회, 바이블 빌리버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가다가 차에서 조금만 쓰레기를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 옆에 보니까 옆에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쓰레기 차가 이제 오면 가져가려고 이렇게 이제 해놨더라고요. 거기다 이걸 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 놓고 가는데 제가 그걸 놓고 가면서 세 번이가 네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다 놓고 가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내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갖고 그 쓰레기를 들고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에다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뭘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런 민감도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민감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이렇게 해서 민감도가 증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이 목사가 돼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투명한 양심을 지켜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양심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